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번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명기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돌아보며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동일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리고 맞은편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7절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땅의 경계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모리 산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인데 이 영역은 다윗 시대에도 차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재판관들의 선출과 정의, 가데스 바냐에서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패배를 회상하며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할 때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 암몬의 경계를 지나는 광야 여정 경로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진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헤스본 왕 시온과는 전쟁을 하라고 하셨으며 이러한 전쟁 내용이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광야 여정의 시작을 알리면서 1절에 너희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 겪은 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는 설명에서 여러 날은 38년의 긴 세월을 말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3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방향을 틀어 세일산에서 유리하였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늘 하나님 편에만 서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일 내에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돌아간 사건을 되새겨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만큼이나 먼저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들에게 에돔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에돔의 조상인 에서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의 땅까지도 직접 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에서 돈으로 에돔 사람들에게 양식과 물을 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돈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물질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휴대 가능한 교환 수단입니다. 초기 성경 시대에는 분은 토지나 짐승, 농작물에 의해 평가되었고 물물 교환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예속된 나라들은 양으로 곡물을 바치기도 했으며 개인들은 곡식이나 기름, 포도주로 11조와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은이 가장 일반적인 통화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은은 구약과 신약에서 빈번하게 돈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과 금을 균형의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천칭에 달아서 사용했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이 양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은 은이었으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도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는 말씀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디에 거할지라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압 족속의 땅도 에서의 후손이 사는 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조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묶여있는 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문맥의 흐름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땅에 살던 민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해 주려는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압과 에서의 자손이 각각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크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땅을 모압과 에서의 후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원래 거주하던 이들이 힘이 없거나 무기가 없고 성벽이 낮아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을 어느 민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손에 붙이시면 그 땅 거민은 반드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가로 구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38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기를 기다리는 심판의 세월이었습니다. 세레 시내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서해의 남동쪽으로 흘러가는 시내입니다. 세레스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은 아니었습니다. 비 올 때만 잠시 흐르고 건기 때는 바닥을 드러내는 마른 강이었습니다. 아랍어로 이러한 강을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세레 시내는 에돔의 북쪽 경계선이자 모압의 남쪽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레 시내를 건너는 일은 아주 상징적인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여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한 때부터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지난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일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레 시내를 건넌 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 안에 있어 그 진 안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곧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점과 그 원인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들을 노리던 대적들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기 때문에 멸절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곳에 백성이 멸절된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이제부터 가나안 진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졌기에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진격은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의 강야 시대에게 강야 세대에게 맡겨졌습니다. 1세대는 가나안 진격의 기회를 얻었지만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는 자들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돌리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6절에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는 말씀은 유아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출애굽 1세대는 강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곧 모든 군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랫동안 멈춘 가나안 정복 사업이 재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려는 그러한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8절에 모압 변경이라는 말은 모압의 경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경계인 아르논 강을 의미하는데 이 강은 아라비아 산지에서 발원하여 모압과 암몬을 거쳐 사해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지나면 암몬의 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으로 주신 것은 그들의 소유에게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적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20절에서 23절의 가로구문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문맥의 흐름을 끊고 그 땅의 원주민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곳은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인족인 르바임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낙 족속과 마찬가지로 수가 많고 강한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 르바임을 불렀던 삼순밈의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그 아랍어로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 뭐 속삭이는 자들, 중얼거리는 자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에 암몬 족속이 르바임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강한 민족이 진을 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갑돌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갑돌이 오늘날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레데 섬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즉 갑돌 사람들은 바다에서 온 사람으로 알려진 블레셋 사람들을 뜻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가로구문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인해 19절에서 중단된 말씀이 24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르논 골짜기로 표현한 아르논 강은 사해 동쪽 산지에서 시작되어 모압 땅을 거쳐 사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것은 모압에 있던 가장 큰 강으로 남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암몬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므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련의 때가 온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 본토인들과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과 일전을 벌이게 하셨습니다. 25절은 그 결과 일어날 영향을 언급합니다. 강력한 군대와 강한 왕과 높은 성벽과 요새화된 나라를 이기게 함으로써 가나안의 만 왕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게 됩니다. 실제로 기생 나합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강력한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으로 생기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용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는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넘어졌지만 이제 그들은 가나안 부족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강한 곳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작은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한심하고 참 약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그 19장 말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 선지자는 부엘세바의 강야까지 가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참으로 약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의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못 강야에서 헤스본 지역을 통과할 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처음부터 싸움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의 큰 길로만 진행할 테니,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쓸 테니 그냥 그 땅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길은 왕의 대로를 가리킵니다. 왕의 대로는 레바논 지역에서부터 아무리와 모압, 에돔을 거쳐 아카바만 부근의 에시온 게벨에까지 이르는 국제 그 무용로와 그 주변 길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대로로만 지나가겠다는 요청은 그들이 전쟁이나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보낸 평화의 요구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당시의 율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때도 폭력과 피 흘림을 삼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먼저 화평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는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음이라는 구절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 같은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방치하셨다라는 의미로 읽어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온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빠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물기가 전혀 없어서 그 갈라지고 터진 땅과도 같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귀하고 건강한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죽음의 땅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모세는 분명 헤스본의 영토를 지나가기 전에 그 나라의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로 정중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시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물기를 머금은 생명의 땅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모세가 보낸 그 평화의 말이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완악한 마음, 죽음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평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시온이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 싸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진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은 제약이 간영하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종족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성읍은 당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으로부터 빼앗은 땅의 남쪽 유역에 위치했던 그 아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에게 너무 높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가 됩니다. 여기서 너무 높은 성읍이란 요새화되어 견고하고 강하여 점령하기 불가능한 성을 가리킵니다. 강하고 아무리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점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시온으로부터 헤스본을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세를 몰아 헤스본과 국경을 두고 있는 암몬까지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이 출애굽 2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지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지 않았고, 가지 말라고 할 때 오히려 그 갔었던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순종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순종의 문제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복하며 가나안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헤스본에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취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이 지역을 공격하여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 유랑 여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여부가 모든 일의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가져왔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잘 이해가 되고 행하기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길에서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초록신호등에서 건널 목을 뭐 건너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해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에서와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라는 명령은 순종하기가 참 쉽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제도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헷스본을 공격하라는 명령은 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무리 족속은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섣불리 덤볐다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성벽과 성문은 매우 견고해서 당시 무기체계가 그 신통치 않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결국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웬만하면 드려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만 2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요즘은 정말 모두에게 광야 생활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이 필요한 광야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며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물들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나의 생각과 방법들을 우선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100분의 1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강약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